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올라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보름 가까이 표류한 후에 오늘날 시실리 섬 남쪽에 있는 말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섬의 이름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다행히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었지만 해안 갯벌에 좌초되는 바람에 배를 버리고 섬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의 원주민들은 그들을 맞이하였고 그들의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에 젖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 그 땔감 속에서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살인자여서 신의 공의에 의해 독사에 물렸고 그가 독사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디케라고 하는 공의를 상징하는 그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공의의 여신이 바울을 죽게 할 것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자 바울이 신이 변장하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신의 대리인 또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어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할때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낫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섬에 있던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자신도 고쳐달라고 하며 또한 그들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멜리드의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독사에 물리는 것또 배가 난파되는 것은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영혼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최초 감독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멜리데 섬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될 정도로 복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그 위기가 그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위기는 특히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이미지와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4월경에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흑인 두 명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을 가리켜서 스타벅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이 붙고 이것이 뉴스화되었습니다. 한달 후에 스타벅스는 8,000개가 넘는 미국 매장 중에서 라이선스로 운영하는 호텔과 공항 등의 점포를 제외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7,000개 정도의 매장을 모두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17만 5천 명에게 차별과 편견에 대한 교육을 그날에 실시하였습니다. 손님들은 뭐 이런 일로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은 차별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회장인 하워드 슐츠는 그가 추구하는 가정과 직장 다음으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3의 장소가 바로 스타벅스라고 하는 철학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종업원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장 운영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그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위기를 스타벅스의 경영진은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그와 같은 철학과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타벅스는 이전보다도 더 좋은 이미지 좋은 기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를 그냥 위기로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일어났던 것,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세나 태도,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의 철학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 위기를 겪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낸 바울이 이른 봄이 되어 항해가 가능해진 그 시점에 다시 로마로 여행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피오 도로를 따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었고, 일부는 16km를 더 내려가 아피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전에 로마의 형제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과 또한 동료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 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온다고 하니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70km 이상을 걸어와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영접하는 로마의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형제들의 이런 신앙과 자세를 보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공적인 감옥에 구금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딸린 경비병과 함께 집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를 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와 바울의 불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며 바울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 찾아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또한 모세와 선지자의 계시를 밝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임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만물을 완성된 상태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따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주신 줄 알라 이방인들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에서 2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와 1세기의 로마 교회의 교부인 클레멘토와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이후의 바울의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AD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자유로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소위 옥중서신으로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디모데와 두기고, 에바브로디도 등이 이 사도 바울을 위로차 방문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석방이 되는데 석방되고 나서 그는 에베소와 마케도냐와 드로아와 그레데와 니고볼리 등으로 전도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서브나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AD 67년에 그는 재차 투옥이 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온전히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여 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그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사도행전 그 29장을 적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에 붙잡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먼 타국에서 주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이웃들과 병상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복음과는 동떨어지거나 복음을 회피하거나 복음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건만 때로는 우리는 그 기도하는 별개로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오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나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참된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